2012년을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계획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학교가 바빠집니다. 한 학기 동안에 성적들을 다 처리를 해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기업체나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간 업무를 정리하고 또한 회계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각 개인 역시 자기 1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옳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고 판단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산하기 전에 해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느헤미야기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고난당하는 중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기 전체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주께 헌신하고 사역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본따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제목을 사용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세 번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혼을 쏟아놓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사사로 일했던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일했던 삼손 역시 죄와 실패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민족이 소멸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팔레스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훼파가 되었고 성문은 모두 다 불에 타버렸고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맨 땅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했고 또 자기를 암살하고 해치려는 그런 음모도 겪었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핍박하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담시키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름값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신분이 왕의 잔을 맡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11절에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파라오의 두 신하가 한 사람은 빵을 맡은 신하였고 한 사람은 왕의 잔을 맡은 신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잔을 맡은 신하였다는 겁니다. 왕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하인이냐면 아닙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자문하고 상담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왕의 잔을 드는 자입니다. 고대 왕국의 왕들은 수많은 호위병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지만 주로 독극물에 대해서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에게 잔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잔에 독극물이 있나 없나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죽음으로서 왕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염려가 없는 확실한 사람을 잔을 드는 자로 직분을 맡깁니다. 또한 그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빌론으로부터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 포로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나뉘어서 그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세 번째 포로 귀환 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의 바빌론에서 배워온 온갖 나쁜 풍습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몸과 마음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런 풍습들을 다 멀리하고 이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을 성별하고 분리해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별된 삶을 살도록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것이 그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의 문이 모두 불에 탔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바빌론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로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고국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도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로 인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뭐 천만이다, 800만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더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왕의 가까이에 모셔섰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요즘 너 얼굴이 너무나 안색이 좋지 않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무엇이냐? 왕 앞에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의 도시가 그렇게 훼파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왕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가운 왕의 응답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을까요? 덥석 붙잡고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모두 그 땅으로 돌려주시고 이전에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시고 요구할 게 많겠죠? 하지만 말 잘못 꺼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건설한다고, 예루살렘 수도를 건설한다고 나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독립해서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왕에게 오해를 살 만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왕이 질문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답을 줘야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간청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짤막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기도 시간이 나의 행동과 나의 의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건설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세 번째 귀환 때 포로들을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왕의 칙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암몬 족속, 호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핍박을 했고, 여 대언자 노아디아와, 하나님의 대언자가 느헤미야를 핍박을 해요. 여 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들과 맞서서 대적해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느헤미야 13장에서도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혀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대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이방인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멱살을 붙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과 그들의 성별된 삶을 위해서 그는 언제나 이렇게 여린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밖에도 적이요, 안에도 적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느냐 하면 바깥에서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야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야, 너희가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 타버린 벽돌 잔해 속에서 다시 성을 일으키겠느냐? 너희가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합니다. 도비야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 가운데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동맹을 맺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성전 창고,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헌물을 넣어두는 성전의 기구를 넣어두는 그 창고를 다 비우고 거기에다가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비야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 성벽 건설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느헤미야를 압박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참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 동족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핍박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매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며칠째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숨고 문을 닫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러 올 테니까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해서 뭘 하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함정이구나. 내가 만약 무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 이것도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비방하는 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그걸 알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스마야의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매수당해가지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스마야에게 그가 분노해가지고 공격했느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족들 가운데에서 겨우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지도자를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 그 혼이 가엽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대원자 노아디아가 없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 대언의 말을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나는 대언자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비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동족들 가운데 배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하에 맡겼습니다. 우리 성경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 서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포항, 전주, 목포, 속초 각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그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나타나요. 내우 외환이라 그러죠. 안에는 걱정거리, 밖에는 근심덩어리.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안티 기독교 단체들, 이단들로부터 조롱과 공격을 당합니다. 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뭐 별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그건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안으로는 세속화된 교회들, 은사주의자들로부터 또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함께 동역하던 믿음의 형제가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기 믿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곳이 아니군요 하고 나가 조용히 신사적으로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각기 혼의 자유가 있으니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는데, 근데 꼭 나가면서 자기가 나가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모독하고 많은 성경 신자들의 올바른 성경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가요. 참 그렇게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수많은 불신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을 같이 했다가 등 돌리고 나간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협을 하거나 그들과 제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참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런 흑백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면 겸손하게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처럼 주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제 나쁜 짓 해서 혼내주세요. 저들의 행실을 기억해 주세요.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제발 깨우쳐서 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때, 또 개인의 직장 생활을 돌아볼 때, 나의 대학 생활을 돌아볼 때,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조언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좌우돼가지고 마음이 낙심되거나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느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확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하나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함께 해주셨군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온 다음부터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사채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돌아와서 그 땅이 황폐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땅을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세다 보니까 나중에 땅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잡힐 게 없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된 이방인 손에서 동족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려고 하느냐. 너희 모두가 고리대금업 그만둔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 억눌린 자들, 종으로 사로잡은 자들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다 분리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성별합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만들어준, 제 아무리 제사장이 만들어졌지만 도비야가 가지고 있던 세간살이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기구를 들여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이 11조 창고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전부 다 비워버리고 레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갑니다. 뭐라도 해야 레윈도 뭘 먹어야 먹고 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왕의 명이 있어서 다녀왔다 돌아보니까 레윈들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말씀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 성전 곳간에 헌물들을 채워넣고 레윈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제자리에 세우고 또 그들에게 음식들을 나누어 줄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을 세워서 성전 예배를 또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방의 장사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지 않고 성벽 밑에서 물건 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 팔려고 다 쫓아냈습니다. 다시 오면은 모두 다 감옥에 가둬버릴 테니까 안식일에 절대 물건 파는 건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정해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절망에서 부르짖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부르짖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데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상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수많은 내우 외환과 대적자들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과 행실을 아시고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눈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눈물방울을 주께서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노라.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언제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가운데만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신경 안 쓰고 가족 중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세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다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 아니 머리카락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 그 나머지 것은 당연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땅에 계신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울의 그 핍박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겪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기 힘든 깝깝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또한 로마서 1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서 또 국회에서 예산 보고 결산 보고 하죠.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상 받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에워싸이고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오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또 이 사역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며 평가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동기 가운데에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 자매님들 가정주부라면은 밥상 차리고 청소하는 일, 이거 죽게 한다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 또 아버님들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힘드시죠? 직장에서 일하는 거 참 식구 먹여 살리니까 가족이 있어서 내가 꾹 참고 일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죄나 불법이 아닌 한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상사에게도 마땅히 갖춰야 할 예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 그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오해를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 이런 거 잘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런 거 잘했습니다. 회개 보고할 거 있습니까? 만약에 없고 잘못한 게 더 많고 책망받을 게 더 많다면 회개 보고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2012년은 이러이러한 일에 제가 자주 넘어졌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받아주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건 잘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는 제가 참 자주 걸려 넘어지는 제 실수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바로잡아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자기의 1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면서 새해에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